28일 1월 28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각오하는 삶, 바로 그것이 믿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17절에도 보면 사람들을 삼거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그런 능력까지 또한 허락하십니다.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면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 오늘 16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예수님은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을 보낸다고, 파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사도입니다. 이 어퍼슬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상태로 그들을 보낸다라고,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갓도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거기에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7절도 사람들을 삼가야 되고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할지나, 이런 핍박과 고난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거, 특별히 이 제자라는 제자도를 생각할 때, 제자도는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론 제자들에 대해서 보내심을 받고 부르셨지만 이 제자를 생각할 때요, 특별한 사명 있는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제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런 사명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보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무수한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듯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런 일들은 지금 미국에서는 없겠지만은 제3 세계, 아프리카, 중국, 북한, 정말 그 사우스 이스턴 남방 저 아시아 쪽에 뭐 그런 쪽에서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공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일들이 이 모슬렘권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어가니 이들은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끌려가게 되어서 공회를 넘겨주겠고 채찍도 받지만 총독들 임금들 앞에 서는 이런 고난까지, 재판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상황에서도 이방인들에게,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하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나깨나 우리의 삶 자체가 평안한 상태나 핍박을 받는 상태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서 마땅히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을 주장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는 근신하고 기도하며 항상 무엇을 말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증거하다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상태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심지어는 공에 넘겨지고 채찍도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도 서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21절은 가족한테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 가족이 가족끼리 서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주며 21절에 장차 형제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이렇게 죽는데 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뭐 아니지만 예전에 공산당이 그 쳐들어왔을 때 정말로 믿는 부모들을 자식들이 그 공산주의들이 부모를 죽는데 내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극이 있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는 이런 일들이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는데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배척을 당한다. 심지어는 요즘에도 그래요. 예수 믿게 되면 형제가 나를 싫어하고 배척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부모한테도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서로 간에 이 복음 때문에 사실을 이해를 못해주고 서로 싫어하고 배척하고 친척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역경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가족이 나를 몰라주고 형제가 나를 몰라주고 부모가 나를 몰라주고 자녀가 나의 마음을 몰라주면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정말 이건 공에 넘겨주고 채찍질 당하고 임금 앞에 쓰고 총독 앞에 쓰고 정말 부모와 자녀와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러한 수모와 배척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인내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인내하라.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지 사실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 얻은 자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어려워도 정말 인내하고 힘쓰고 참아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인내하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 제자로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끝까지 견딜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 인내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움 그리고 순결해야 돼요. 이 고난을 대처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런 지혜와 순결과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그런 견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이런 역경을 딛고 일어나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며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인내하는 주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핍박을 각오하는 이런 삶은 또한 어떤 삶이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은 끝까지 인내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삶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 시대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약속의 말씀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위기의식이 생기고 두려워하지 못하고 위축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신감이 없고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감춘 것이 다 드러납니다. 억울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공회에 잡힙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부모한테도 배척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주님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주님이 판단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7절에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고 반면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에서 전파라는 것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조용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귓속말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 이런 것도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지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생명을 아는 자가 전파해야 되는 그 담대한 그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28절에 나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사람들은 이 세상 권세 정사 권력 잡은 사람들 그리고 믿는 자들 해한다는 사람들은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핍박자들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를 두려워라.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정말 하나님이 바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전능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참새 운명도 주관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아래 소리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에 앞에 이 참새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새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리고 머리털까지 세십니다. 30절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세밀히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정황과 문제와 답답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죠.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의 제자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세심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만이 이런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언젠가는 주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감추인 것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드러내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자로서 핍박을 각오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